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귀신 들린 벙어리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대적들은 그의 능력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님을 폄훼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 같은 참람한 논리를 명쾌한 반박의 논리로 일축하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을 때 대적자들은 이같이 주님을 그저 귀신의 우두머리에 졸개 정도로 취급을 했습니다. 또 일부는 주님의 이 같은 메시아적 권능을 부정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더 강력한 표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 주님과 결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들을 정의하시는 말씀을 그 다음 구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있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여 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어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논리는 간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주를 배척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올바른 믿음의 자리를 이탈한 자들, 그들은 모두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이 같은 말씀의 중요한 진리는 주님과 사단 사이에 중간지대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러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이런 신앙의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성도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가? 세상의 관행을 따를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관습을 쫓을 것인가? 나를 위한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을 행할 것인가? 우리의 모든 삶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결단의 연속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하는 자가 아니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자 정도가 아니라 나를 반대하는 자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같은 뜻과 방향을 바라보면서 그 길로 같이 나아가는 자가 아니면 그 진리가 명하는 그곳으로 그 가치를 향해서 지금도 함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을 그가 반대하고 있는 자이다.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약한 시대와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는 언제나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여 행하기 이전에 이것이 그저 전해오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던 관행과 관습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인지를 언제나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방향으로 같은 길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지불식 간에 우리가 무지한 속에서 진리와 역행하는 것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우지 헬라어로 쉬나곤이라는 단어와 해치는 스코르피제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모으다, 해치다. 이것은 이두 동사는 양을 치는 목자의 행위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목자는 양을 모으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양을 모으는 자가 아니면 그는 양을 해치는 자다. 흩어버리는 양에게 위해를 가하는 해치는 자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위급한 상황에서 양을 목숨을 걸고 양을 모으는 자라야 진정한 목자다라는 거죠. 만약에 양을 모으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도리어 양을 흩어버리고 양을 해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목자일 수가 없듯이 주님의 몸이신 교회가 진리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이는 곧 교회와 목양과 성도의 지체됨에 그 아름다운 관계를 모두 찢어놓는 그리스도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으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과 방향이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든 관습과 행위가 진리 안에서 언제나 연합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됨을 지향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옳은 일을 행한다고 하지만 그 모든 일이 성도를 연합하게 하고 더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향하지 않고 만약에 내가 옳다고 믿는 그 일을 열심히 하는데 분열이 일어나요. 분리가 돼요. 대립을 해요. 서로가 갈등하게 돼요. 그러면 이것은 단언하건대 그리스도와 원수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이건 본이 아니건 주님의 교회에 갈등과 분열과 대립을 일삼는 자가 있다면 그는 모으는 자가 아니라 해치는 자이다. 흩어버리는 자이다.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진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모으지 않고 그 진리에서 더 벗어나게 멀어지게 하는 자가 있다면 모으는 자가 아니라 양을 해치는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는 목사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인내하고 관용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성도와 교회를 모으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혜와 그리고 인내를 발휘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연합케 하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기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대의를 도모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아무리 자기 의를 드러내고 스스로 자신이 옳다고 정당화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모으는 자가 아니라 해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모으는 자와 해치는 자의 정의를 분명히 기억해 놓으십시오. 어떤 이유로든 신자는 해치는 자가 분리와 분열, 이탈을 합리화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뜻은 바른 진리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 연합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거룩한 목적을 함께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한 교회를 섬기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딪히기도 합니다.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용납하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끊임없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가 모으는 자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것을 성도는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어서 어떤 영혼에서 일어난 일을 이제 귀신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것이 24절,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람으로부터 나갔을 때 그는 쉴 곳을 찾으나 찾지 못하면서 메마른 곳들을 통하여 지나다닌다. 그때 그가 말한다. 나는 내가 나왔던 나의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와서 그는 청소되고 정돈된 것을 발견한다. 그때 그가 간다. 그래서 그가 그 자신보다 더 악한 다른 일곱 귀신들을 데려온다. 그리고 그가 거기에 들어가서 산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의 것들이 처음의 것들보다 더 나쁘게 된다라고 직역이 됩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귀신이 분명히 쫓겨나가게 되었는데 쫓겨나간 귀신이 갈 곳이 없어서 배회하다가 다시 쫓겨나간 자의 영혼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떠나간 이후에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그러자 귀신이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일곱 귀신을 불러 규합해가지고 다시 그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처음보다 아주 심각하게 훨씬 더 악화되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내용을 근거로 중요한 진리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택자가 아니더라도,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시적으로 도덕적 회심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에서 떠나 자기가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인생을 좀 올바로 살아보고자 하는 이런 일시적인 마음의 변화가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자는 이제 그것이 자기가 은혜를 받고 회심을 했다고 믿는 이런 어리석은 경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이듯이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인생에 어느 순간 그의 양심을 일깨워가지고 죄악에서 잠시 떠나서 개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불택자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그가 새로운 마음을 먹도록 어떤 변화를 하나님이 택자가 아닌데도 그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주님께로부터 다 깨끗이 나음을 입게 되죠.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표한 것은 단 한 명뿐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그가 주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확언을 듣게 되잖아요. 주님께. 그렇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일시적으로 어떤 영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일시적으로 받아가지고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는 없다는 중대한 교리적 해석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큰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이 누구 따라 같이 그래, 나도 교회나 한번 나가보자. 교회 가서 나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나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 교회 따라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자, 그러자 그 문제가 다행히, 별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따라가서 그냥 기도했는데도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렬히 하나님을 구하고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면서 교회를 다니던 분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고 막 기도하는 척하고 뭐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분 뭐 낫게 해주세요. 다시 살아날 어떤 그 희망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상황에서 벗어난 사람이 어떻게 돼요? 머지않아서 다시 그 믿음이 시들해져 버리고 다시 불신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이런 경우들이 흔히 교회 안에서 일어난단 말입니다. 흔히. 한때는 신앙의 순수한 동기와 목적 없이 그냥 답답하고 애가 타고 뭐 별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친구 따라, 가족 따라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해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다행히 문제가 좋아져요. 은혜도 받아요.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요. 어느 정도까지. 그런데 어떻게 되냐. 다시 차갑게 식어지고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는 일들이 교회를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난단 말입니다. 한때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심지어 봉사도 열심히 하고 모든 모임에 열심을 가지고 참여하기도 했던 성도가 어느 날부터인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지더니 세상과 찰떡궁합이 돼가지고 아예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는 이런 경우들 여러분 안 보십니까? 마치 언제 내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냐 싶을 만큼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채로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처음의 상태보다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그랬던 그때보다도 오히려 그 배도의 정도와 모습이 더 강팍하고 더 완고해져 버리는, 아예 그냥 철벽을 쳐버리고 예수의 옛자도 이제 다시는 나한테 꺼내지 말라고 하는 이런 지경까지 내려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귀신이 내쫓김을 당하게 되고 평안을 찾은 사람이 이제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진리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나가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나가고 이제 그 주인이 완전히 체인지 돼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진리 안에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받고 자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흔들림이 없이 더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더 진리에 대한 지식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 다듬어지고 깎여지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성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견인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가 택자라면 그 순순을 따라서 믿음이 진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믿음을 갖게 된 것 같은데 다시 돌아서서 멀어지는 경우는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란 말입니다. 굉장히 예우가 좋지 않은 경우예요.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모르고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때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붙들려서 교회로 오게 되는 뭐 이런 경우는 가장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으시는 가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인데 문제는 분명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였던 사람이 완전히 180도 그가 모든 그에게 보여주는 모든 태도와 모습이 바뀌어져서 완전히 불신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이런 경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 안 믿어. 예수 같은 거 하나님 같은 거 이제 안 믿어! 라고 현저히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을 박고 그를 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잠시 교회 안에는 있었지만 결국 배도하게 된 처음부터 유기된 자들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는 잠시 죄악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듯하지만 결국은 다시 사단을 주인으로 섬기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빠르게 회개하게 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잠시 복음의 근처까지 진리의 그 주변을 맴돌 수는 있었지만 결국은 그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강력한 속박으로 다시 불신앙의 자리로 되돌아가 버리는 이런 일들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었다가 사라졌습니까?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사라져서 지금은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옛 여러분들의 벗이나 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거듭나게 한 자녀들에게 이제 성령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내주하게 하심으로 평생의 삶을 통해서 그를 신앙의 길로 더 깊이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성화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영혼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과 모든 교리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택한 백성은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이 계속 그 안에 거하셔서 그가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의 삶에 성화의 아름다운 열매와 진보가 나타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한 자녀들에게는 이제 성령이 그들 영혼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주도하시는 비록 나약하고 연약해서 또 쓰러지고 죄를 짓고 일시적으로 영적인 침체를 겪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게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곁길로 나아갈 때 깨닫게 하시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도록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영혼 안에는 귀신이 나간 이후에 다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와서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택자의 영혼 안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윗도 관음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버립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엄히 꾸짖고 그 아들 데려가 버리고 회개시키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배도에서 일곱 귀신이 더 들어가가지고 처음보다 상태가 더 나빠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사람에 따라서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 신앙의 성장이 더딘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더 빠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는 이런 일들은 신자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때로 조금 느슨해지거나 혹은 아까 말한 대로 백슬라이딩, 뒤로 이렇게 물러나가 버리는 믿음이 뜨겁던 자리에서 쭉 미끄러지는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신다고. 오래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영혼과 마음을 만지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물론 고통이 따르겠지만. 점진적으로 성도의 영혼이 성화되어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결국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때로는 탄식하실지언정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지언정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주 앞에 갈 때까지 성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 안에는 성령이 없습니다. 그들을 겨냥하는 은혜 자체가 그들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마음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출입하게 되고 어떤 간헐적 깨달음이 잠시 이렇게 영혼 가운데 스치고 지나가기는 하지만 그래서 느끼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 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런 아, 죄를 지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깨달음이 스쳐 지나가더라도 그들의 영혼은 길가와 가시떨기와 그리고 돌짝밭 같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 상태가 계속 그 영혼 가운데 지루하게 이어질 뿐이라는 거죠.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그것이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귀신이 떠나간 것 같은 상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신자가 아니더라도. 뭔가 내 인생이 좀 이렇게 새로운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고 아 내가 이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지 뭐 이런 비슷한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간다. 그게 더 어떤 사람에게 강하게 일어나면 한때 열심히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까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 집이 소재되고 술이 되는 그 일시적인 현상이 그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런 상태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이내 그 씨앗이 다 말라버리게 되는 일들이 새 속에 온갖 염려에 그 영혼이 막혀버리게 되고 영적인 것보다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보다는 이 땅에 더 좋아 보이는 것들, 더 좋아 보이는 육적인 가치들, 나를 기쁘고 재밌고 신바람나게 하는 것들에 쉬 그 마음이 빼앗겨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세상이 그를 확 끌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길까지 끌고 내려가는 일들이 그에게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비침도 얻고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것처럼 여겨지는 때로는 말씀의 깊은 깨달음 같은 것도 간혹 얻게 되지만 그들의 타락하고 부패한 체질과 본성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이 더 좋고 육의 쾌락이 영적인 희락보다 언제나 능가하고 신령한 가치보다는 물질적인 가치가 언제나 더 우선적인 그 삶의 틀에서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들이 아니라 해치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바르고 참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거듭 이렇게 정확하고 올바르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만 나가면 다 구원 받는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피는 가운데 성경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게 참된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단언하건대 지옥에 떨어진 자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 마당을 자주 밟았고 교회에서 눈물을 흘렸고 찬송과 기도를 열렬하게 드렸던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 자들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무언가를 결단하기도 했었고 한때는 신앙의 거룩한 의무에 대해서도 열정을 가진 적이 있었던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모시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령의 뜻에 순복하고 총체적인 삶과 영혼의 변화를 사모하지 않는 자리로 계속해서 미끄러지다가 결국은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버리는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열심히 엄마가 주는 젖을 먹고 이유식을 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자라가야 하듯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꼴을 받아 먹으면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변화를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생명의 영이 거하시지 않는 다시 일곱 귀신들이 들어가 그의 영혼을 장악해버린 자는 신앙을 이어갈 아무런 동력이 없으므로 믿음을 지속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이제 그만 더 이상 나보고 교회 가자 소리 하지 마세요. 더 이상 나보고 예수 믿자 말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결국 신앙의 자리를 교회를 이탈하게 되고 세상으로 깊숙이 빨려 들어가 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있어야 굴러가듯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그의 영에 의해서 인도하심을 받아야 불완전하고 여전히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할지라도 계속 주를 의지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의지만으로 되겠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그분의 열심이 없는 한 우리 스스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겠냐고. 불가능한 이야기. 그 원동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시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결국 멈추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동력이 원래부터 그 안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지금 주 앞에 서 있는 나의 영혼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를 분별해 보십시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좁은 신앙의 길을 계속 성령에 의지해서 걸어가든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는 무미건조하고 아무런 감흥과 감동이 없는 메말라버린 영혼의 상태에서 이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든지 이제 종지부를 찍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면 주님을 반대하는 자라고. 그래서 믿음에서 멀어지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특징은 그가 한때 그토록 열심을 내서 부르던 주의 이름을 이제 그 어떤 이름보다도 싫어하게 되고 마음에서부터 이 모든 것에 대한 반감과 실증이 군사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제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교회 가자 뭐 믿음이 어떻고 제발, 제발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모든 진리에 대한, 신앙에 대한, 영원한 삶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그토록 귀를 틀어 막아버리고 마음을 굳게 닫아 빗장을 채우게 되는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양심에서 들려오는 반응을 잘 살피십시오.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급격히 힘을 얻게 되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뭔가 하나님과 어긋나면 한없이 우리의 영혼이 곤고해지고 힘을 잃고 괴로움과 고통이 몰려오지만 다시 우리의 방향을 성령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으로 다시 정조준하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일어나서 제가 다시 주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겠나이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저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그런 기도를 제일 듣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이끌려 올바른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이 바른 믿음을 따라가다가 이상한 믿음으로 이탈하든지 아니면 믿음 자체를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든지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예수님이 이 귀신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러할지라도 끝까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유기된 자다라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에 대해서 지체들에 대해서 지인들에 대해서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되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에 해당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 그 영혼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이제 어떤 말도 안 들으려고 하면 우리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나버리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부디 그를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무서운 말씀, 이 귀신 들렸던 자, 다시 일곱 귀신이 와서 처음보다 상태가 더 악화되어버린 명백히 유기된 자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이 밤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